사도행전 18번째 안디옥교회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마음을 깊게 움직이는 단어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희생, 죽음, 부활, 구원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도구인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죄인인 나를 매달아 죽이듯이 달고 그렇게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예수님과 극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십자가를 자진해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힘드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각 사람에게 맡겨진 것인데 그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의 심원이신 십자가입니다. 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지게 된 것이지만은 시몬의 가족까지도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고 또 저의 삶과도 얽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구레네, 그러니까 지금의 리비아에 살던 사람, 유태인인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무경 나왔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은 묵묵히 이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군중 속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예수가 불쌍했으니까요.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몬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십자가에 얽힌 시몬에 대한 성경 구절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전승이 전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구레네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왜? 왜 남았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승은 시몬은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초대교회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시몬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주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 네. 자, 시몬의 가족 이야기가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서 여러분 마치 추리소설을 하는 읽는 것 같아요. 우선 마가복음에는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십시오. 맨 위꺼만 보십시오. 밑에 거 보면 복잡해집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이건 팩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구레네 시몬은 루퍼와 알렉산더와 부자관계입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데 이 시몬의 두 아들 마가가 속한 신앙체, 마가 커뮤니티에 아주 잘 알려진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온 집안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은 큰 축복 중에서도 축복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아니고 사촌동생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는 헬라와 통역관으로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와서 베드로와 사울이 순교한 후에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해서 약 AD 65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기록한 복음서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루퍼에 대한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AD 58년에 로마 교회에 쓴 편지고 또 로마서 16장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장인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시몬의 아들 루퍼는 로마 교회에 귀국이 되어 있고 시몬의 아내는 루퍼와 로마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루퍼의 친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래요. 느닷없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제. 남편 시몬과 큰아들 알렉산더는 언급이 없는데 죽었을까요? 자,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루퍼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과 시몬 가족 사이에 아주 긴밀한 사연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어디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바울이 시몬의 어머니를 마치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행적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바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제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제자들을 가로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즉시 10년을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지내다가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교에 와서 단지 딱 1년을 사역하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구원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닌 사람인데 구원의 시몬의 가족과 오랜 교제를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네, 이거 미스터리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깊은 관계로 발전할 만한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틈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은 침묵하지만 여기 아주 흥미로운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전승입니까? 시몬의 아내는 안디옥계 출신으로 사도 바울의 성교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밥도 지어주고 건강도 보살핀 사도 바울의 어머니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좀 많이 맞고 다녔습니까? 감옥에 다니고 맞고 다니고 그럴 때마다 이분이 어머니처럼 돌봐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게 전승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전승입니다. 이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승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시몬의 아내가 안디옥교회 출신이면은 부부가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길 일은 없죠. 요즘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시몬도 안디옥교회 출신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던 이 시몬의 가족들이 언제 안디옥으로 갔을까요? 우리 배웠죠? 스데반 순교 당시에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지방, 그러니까 다메섹이나 안디옥 등으로 피신했는데 구레네 출신 시몬 가족도 아마도 안디옥으로 피신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우리의 생각을 서포트하는 다른 전승이 하나 또 전해집니다. 구레네 시몬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안디옥교회 지도자 니게로 시몬이라는 전승입니다. 사실 구레네 출신 헬라파 유대인 시몬이 안디옥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이건 팩트입니다. 안디옥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모신 분입니다. 그 다음이 니게로라는 시몬. 안디옥교회 서열 지금 두 번째, 바나바가 오기 전에 첫 번째, 그렇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안, 그리고 사울, 사도바울, 맨 꼭지입니다. 맨 나중에 불러왔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전승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첫째, 시몬과 시몬은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시몬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시몬은 같은 사람, 사울과 바울처럼 동일한 사람, 제임스 킴하고 김정기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둘째, 니게르. 라틴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흑인 니거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유래했고, 그러니까 니게르 시몬은 흑인이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다가 별명을 붙여버리는데, 예를 들면 세례 요한, 또 사도 요한, 요한이 맞으니까. 근데 이 니겔로가 부르는 시몬은, 네, 니겔로가 검다는 걸 뭐 받아들여도, 깜시라는, 여러분 깜시 아세요? 깜시. 깜시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 다시 말하면은 피부가 까무잡잡한 시몬일 수도 있고, 또 전에 말씀드린 그 에디오피아 그 파라세 유대인 같이 피부색이 검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셋째. 이 계속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앞에는 그 출신지 루기오가 구레네가 이름 앞에 붙어 있는데, 니게르 시몬은 이름 앞에 구레네가 없다고, 구레네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시에는 안디옥교 사람들이 니게르 시몬이 누군지는 잘 알았기 때문에 니게르 시몬 앞에 또 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선교여행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1차 여행 때는 누굽니까? 바나바, 마가. 그리고 2차 여행부터는 갈라져서 사도행전의 저자이며 의사인 누가 또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인 사도행전과 마가복음서와 바울의 로마서와 세 명의 서른 다른 기자가 쓴 성경 세 권에 흩어져 있는 저 구절들과 또 전해 내려오는 전승 몇 가지들을 한데 모으면은 학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교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 바울과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안디옥교에서 만나서 친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네,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1년 동안 교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나왔는데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다가 나중에 시몬의 아내는 아예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며 마치 어머니처럼 바울을 돌보았다. 저는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몬의 아내 루퍼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이에, 그 다음 오른쪽 맨 밑에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을 어머니 같은 분, 성경 동반자라고 그러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니게르 시몬이 전승에 하면은 구레네 시몬과 동일인물이에요. 여러분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동일인물이지. 자, 여러분, 시몬이 한 일이라고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시몬은 아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에서는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또 그 시몬의 아내는 사도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그 아들들은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고, 그 중에 루퍼는 로마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막 흩어져 있어요. 전승이 흩어져 있어요. 다 모으면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문의 영광. 크리스천의 최대 축복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과정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사람에게는 심부름 조금 시키세요. 혹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참 잘 감당했다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사실은 안디옥교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심부름 조금 시키고 너 이거 조금 지고 가라 그러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불평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본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안디옥교회로 이동을 하고 이제부터는 사도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돼서 성교를 주도하는 걸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본을 받는 교회 모습이지만은 사실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많은 사역을 감당한 교회이고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은 교회.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의 다섯 명 모두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는데 바나바 사울이 나중에 조인을 한 것을 감안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나머지 중간에 있는 세 명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포함해서 다른 성도들이 주도해갖고선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의 직계지자인 사도들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것에 반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또 신분, 계급, 인종을 초월하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사실을 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분이 높은 사람, 평범한 사람, 뭐 전부 다 모여서 한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감히 하지 못했던 일,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세계를 향한 선교가 안디옥교회에서 시작하지만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모두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사람도 훈련시키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또 남아있는 안디옥교인들로 하여금 이 선교사들을 지원하게 합니다. 여기 5명의 지도자 들의 그 출신과 배경이 다양한 것처럼 이 교회 구성원 역시 아주 국제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건 잘 말해주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세상교회가 이런 국제적인 교회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회는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라 하시지만은 사람에게도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 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킨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 교회, 마더 처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 양육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교회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하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계획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교회는 그 말씀을 그냥 수행만 하지만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급한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합니다. 그렇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금식 기도는 꼭 생존을 위한 그 비상조처나 무슨 갈급한 간구가 있어서 하는 그 최후수단이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뭐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가. 그래서 세계 선교를 지상 명령으로 받지만은 마태복음 맨 끝장에 나옵니다. 그래도 이방인 선교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두 교회에 있는 차이점입니다. 교회가 먼저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선교사로 보내는가를 지정까지 하시고 모든 사항을, 모든 재반 사항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은 사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선교 그러면 참 마음의 부담이 오지만은 여러분 선교 해야 되죠. 그렇지만 마음의 부담이 옵니다. 근데 선교는 사람이 한 것 같아도 사실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오늘 보면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기도로 비전을 받고 기도로 그 비전을 확인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는 교회. 교회가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세계 선교는 시작되고 복음은 본격적으로 전파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 중 2명이나 그것도 교회가 필요해서 나중에 초빙한 그 바나바와 사울 교회의 실질적인 두 기둥입니다. 두 사람을 뽑아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교회가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서는 75만으로 인한 전속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 갑자기 돌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상황입니다. 여러분 급정거,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는 대형사고의 주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쩌란 말입니까? 아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도저히 납득도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제 삶 속에서는 아주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뜻을 나중에 알 수 있지만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뀌는 거 거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 하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순종. 나의 생각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교회에 두 기둥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두 기둥 뽑히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무사할까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라고 그러죠. 신앙은 배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ll-in 배팅이에요. 모든 거 다 건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 혹은 그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그걸 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들이 내야지 좋은 건 지어갖고 남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들을 제가 가끔 만납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는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 그것도 금식기도. 자,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금식기도를 계속한 후에 성령의 음성인가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에게 맡겨진 최선의 임무, 사명, 부르심 세계 선교라는 큰 일을 시작합니다. 다섯 명 중에 결정적인 두 기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교회에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안디옥교회는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확인되면 꿈을 버리지 않고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은 항상 꿈을 대면서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금식 기도할 때 들었고, 성령의 음성을 재확인할 때도 금식 기도할 때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 금식 기도는 아주 생활의 필수 사항인 것 같아요. 13장 3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먼저 교인 총회를 열고 재직회라고 그러죠. 토론을 한 후에 투표를 해서 결정하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기둥 같은 두 사람을 파송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회의란 게 아니고 금식 기도 후에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의견이나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가장 시급한 일은 세계를 향한 선교를 시작하는 것. 안디옥교회가 안디옥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계 선교.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일은 사람이 하더라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오늘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정반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고 상은 사람이 받는 아주 이상한 일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기억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은 하나님, 또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장엄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시몬의 온 가정을 축복하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 알고 계셨죠? 성경 침묵하는데 사실 수밖에 없는 이 가생의 이야기를 저희 머릿속을 막 맴돌고 다닙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어느새 소설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제목이 시몬의 십자가. 부제목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의 삶을 소설로 그리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간 사연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당시 초대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 이 시몬의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설은 안 쓰고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큰지 작든지 힘들든지 고통스럽든지 순정하면서 잘 감당한 것, 그리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여러분 맡겨지지도 않은 일을 지가 먼저 하려고 하면은 마치 모세가 20대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그 모세. 네. 하나님을 앞서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기가 정해서 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당도 못할 것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감당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갑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1년 안에 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소설 쓰는 대신에 목사가 되어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 딴짓하지 말고 성경이나 잘 전해. 그리고 저를 신학교로 결정적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저한테 이런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을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나중에 또 쓸지도.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자기가 장한 것이 아니고 로마 병정에서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요. 또 자기가 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을 기꺼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나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 어떤 건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러나 억지로 해야 되는 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맡겨진 십자가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축복을 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몬은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는 가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시몬의 아내는 그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주다가 사도바울의 어머니라는, 라고 불리는 영광. 아, 보통 영광입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의 어머니. 그 두 아들은 교회에 기증되고,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천 칭호를 받게 되고, 루퍼는 로마교회 기둥이 되고,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뭘 한 것 같아도 지나가 보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것 같아도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억지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던 그런 시몬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내가 고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참 억지로 한 일이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십자가를 잘 지면은 오히려 축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죠. 자, 안디옥교회 사람들, 저의 가상의 이야기가 만일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시몬의 아들들 루퍼와 알렉산더 안디옥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는지 중고등부에 있었는지 저 알 수는 없어요. 나이를 모르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라고 훈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으로 세상을 나가서 선교사가 된 그 사울과 바나바 또 마가 모두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서포트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안디옥 교회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역사인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한 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음성을 듣고 그저 순종한 것뿐인데 결과는 놀랍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인들을 처리하는 오늘의 교회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꾸 커지면요,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같진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성령의 뜻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순종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여도,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진리를 발견합니다. 십자가에 이 어태치되어 있는 진리, 축복, 그런 걸 찾게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묵묵히 따르는 삶은 힘들어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렇지만 참 보람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에 감춰있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영적인 훈련을 받고 언젠가는 사랑교회를 떠나서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시몬의 십자가라는 소설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그 이 스토리가 사실이면 하나님이 쓰게 하실 거고 사실이 아니면 못 쓰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상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교회에서 실제로 이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교회를 섬기면서 안디옥교회처럼 이 계속되는, 아직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한 부분, 사도행전 29장, 30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단교회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레네 시몬의 삶을 통해서 참 억지로 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였다고 아주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네, 무겁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까지 합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신 줄을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